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오늘 3일째 함께 나눕니다. 맨 처음에 1절, 2절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이 중요한 두 축이 있어서 여자와 붉은 용 사이의 다툼과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5절인데요. 이 5절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러니까 교회에 메시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제일 처음에 보면 매우 간단한 기록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말 성경도 적절하게 잘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아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를 낳았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말로 아들 이름에 남자라는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를 낳은 게 아니라 한 명의 남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여자가 자기 소유로 혹은 자기 자식으로 누군가를 얻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과 목적은 이 여자에게, 교회에 이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은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아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를 소유한 그런 여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3절 4절에 나왔던 용은 어떻게 했는가? 앞에 본 대로 용이 대단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떻게든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또 여기서 태어날 아들도 태어나기만 하면 집어삼켜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죠. 그러나 결국 용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게 아무 행동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권력을 권세를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회방하고 핍박하려고 하죠. 본문을 보면 하늘에는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자를 죽이려고 집어던지는 그런 행동들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용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주님이 태어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헤롯이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두 살 아래 있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다 땅에 있기 어려우셔서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서 어머니 마리아와 더불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돌아와서 헤롯의 눈을 피해서 또 갈릴리 지역에서 거주지를 정하고 사시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모든 과정에서 아들이 살아남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헤롯 만나지 말고 돌아가라 하셨고 또 헤롯이 아이들을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죠. 요셉에게 또 지시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빨리 도피하라. 그렇게 알려주시고 지시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이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 첫 번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주 짧지만 결국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던 여자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또 현실만 놓고 보면 붉은 용은 나라들과 통치자들을 다 소나기에 거머쥐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권세를 악하게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는 승리하고 붉은 용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붉은 용은 그 모든 것들을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장면이고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인류 역사가 전개될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아들이 어떤 자인가? 보면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의미가 들어있죠. 보면 장차 다스릴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는 붉은 용이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게 맞지만 눈으로 보이는 이 땅과 이 세상은 일정 부분 붉은 용이 제멋대로 권세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미래에는 앞으로 주어질 시간에서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만이 통치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한 장차 어떻게 하시느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예요. 여기 보면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시록 안에는 철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려고 권면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약속하시면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도 이러한 권한을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 나의 이 권세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장을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 명확하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또 한 번 더 철장이 표현이 되고 나오는데요. 계시록 19장입니다.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흰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탄 수많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옷과 다리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렇게 계시록 19장에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게 어떤 분인지를 계시록 2장과 19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붉은 용이 그토록 길을 쓰고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붉은 용은 이 세상에서 온갖 권세를 다 휘두르는 자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고 붉은 용의 통치를 그만두게 멈추게 주님께서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붉은 용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또 복음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맨 끝에 5절 끝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두 번째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아쉬운 그런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시는 거 설명이 나왔죠. 5절 처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5절 끝에 보면 달랑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들이시고 동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승천시키신 분이시다. 이것만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요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과감하게 기록을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분이시죠. 중간에 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의 권세를 다 쫓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은혜들을 교회들이 누르게끔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뒤에 승천을 하신 거예요. 이 승천하셨다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하늘로 올려졌다 이렇게 돼 있죠. 올려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교회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은혜를 받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언가를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교회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리고 교회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해 주시고 구원을 행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일들과 과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5절 내용을 보면 굉장히 짧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고요. 이 땅에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 또 이 땅의 역사 속에 구원의 신은 어떻게 뿌려졌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교회가 아들을 얻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받는 자가 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교회가 은혜를 받는 그런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과 영광을 받는 자들이 되었는가? 왜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곳이 되었는가 하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교회와 여전히 세상에서 악한 통치와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악한 붉은 용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고 그 모든 영적 전쟁의 역사가 이 세상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내일부터 보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미래의 이 땅은 교회와 붉은 용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또 이제 계속 후반부에서 쭉 선포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꼭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도대체 왜 영광스러운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비록 힘없고 미약하고 비천한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힘있는 환란과 핍박을 가하는 붉은 용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소망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으나 주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붙드는 자들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들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누리신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누리신 부활과 승천을 우리도 또한 소망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루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심령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늘 붙잡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